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과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은 설교 도중에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요한복음 18장 15장 18절 19절 말씀과 16장 마지막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또 이어서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6장 33절 이어서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이었죠. 주님께서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떠나겠다고 곧 못 보게 될 거라고 곧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14장, 사실은 13장부터 이제 주님께서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영광 받으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남겨진 주님은 영광 중에 드시는데 남겨진 제자들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전이라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너희에게 와서 함께 살 건데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진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친구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평생 읽어도 아마 천국 가서 읽어도 새롭고 놀라운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읽은 16장 33절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한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주님의 심정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희 안에서는 평강이 있다고 약속하세요. In me, you have peace. 그런데 바로 다음 말씀이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ouble.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평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주님하고 교통하기만 하는 것, 성경책만 읽을 수 있는 것, 기도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평강을 누린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이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 안에 온전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풍성한 생명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살맛나게 사는 거잖아요. 쪼그라들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처럼 살맛나게. 어떤 사람은요. 살았는데 죽을 것 걱정하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데 아플 것 걱정하면서 살아요.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아픈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조금 아파도 조금 그래도 누리면서 기쁘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 아니겠어요? 근데 이 풍성한 삶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풍성한 삶, 여덟 번째, 고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생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의 삶일 것 같으면, 부모님께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삶일 것 같으면 고난은 풍성한 삶의 조건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어야 풍성한 거잖아요. 환난당하지 않아야 풍성한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핍박당하지 않는 게 풍성한 삶이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좋은 관계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풍성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환난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게,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거듭난 삶이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나는 지금 이 첫 번째 태어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육신이 죽더라도 영원히 계속되는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생명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진짜 라이프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풍성한 것은 예수님의 삶인데,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 풍성함을,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 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 편이 된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알아주지 않을 때, 주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세상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오해하고 손가락질할 때 주님도 같은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제 인생에 큰, 정말 큰 영향을 줬던 경험으로 연변 과기대에 가서 중국 학생들하고 매일 성경 공부했던 그 경험을 나눴잖아요. 세족식 할 때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이었고 요한복음 15장 할 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설교한 건 아니었지만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어요.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 편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는 말씀이 그때처럼 진짜 실감이 나고 위로가 됐던 적이 없습니다. 무슨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핍박을 당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순교자의 처지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찬송 소리 새 나갈까봐 답답한 방 안에서 기도한 거, 남들 눈치 보면서 그래도 기쁨으로 막 이렇게 기도한 거, 그 별거 아닌 그 고난. 그리고 저 우리의 이제 저야 뭐 한 달 있다가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막 예수님 이름을 듣고 이제 성령 받고 이제 회심해서 이제 예수 믿는 이 학생들이 이제 그 믿음이 자랑하고 싶은데, 알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갈 이런 생각을 하고 짠한 마음이 있던 가운데,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편이라는, 예수님이 택했다는 증거라는 것이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난 안 받으려고, 환난을 피해가려고, 되도록이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예수님 편이 되는 자리에서 멀어지기 십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건 안 믿건 고난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생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께서는 참되고 바르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랑하고 베풀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오해받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고 풍성한 것이,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고난을 면하고 가난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그런 것만 찾고 그런 자리만 찾다가는 자칫 예수님과 같은 편 되는 데서 멀어지기가 쉽상입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부담만 되지 마음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풍성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쪼그라들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 되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편이 되면 생각이 자유로워져요. 예수님 편이 되면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 편이 되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열매 맺으십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편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예수님 편이 되는 것을 굳게 붙잡으면 풍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환난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이어서 내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 잘못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거짓말만 해보세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맨날 부정직하게 사업해보세요. 누가 거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게을러보세요. 시험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기도해서 잘하게 해달라고 소용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인생에 한 번 정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핍박당한다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환난당한다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맙시다. 주님이 같은 편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주님과 상관없어지고 싶지, 주님께 나아가서 어려운 것을,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주님께 다가가는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다시 보게 해 주시고 주님으로 새 은혜를 얻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 잘못으로 세상에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한편 되기가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핑계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주님께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을 당하게 될 거면 그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지하자. 그렇습니다. 예. 기왕 당할 고난이라면 잘못해서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다 했는데, 애썼는데, 사랑했는데, 정직하고 거룩했는데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기억하려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다 아세요. 겪어보셨으니까. 그런 심정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그런 그 성경의 부분이 시편인 것 같습니다. 욥기도 아마 그렇겠죠. 시편에 보면은 정말 애매하게 이유 없이 미움받고 고난당한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그런 시편 중에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예요. 시편은요, 69편을 한번 펴고 읽겠습니다. 시편은요, 죄인들이 참아하지 못하는 기도를, 죄인들이 참아하지 못하는 회개를, 죄인들이 아무도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심정을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 대신 기도하는 기도라고 마틴 루터가 표현했어요. 시편 69편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면서 품에 안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심정이 나와 있는 시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받들어 읽습니다.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방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어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해놓고도 잘한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 그냥 두지 말고 그 죄악을 깨닫게 그 죄악이 그 머리에 들어가도록 돌아가도록 말하자면 저주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저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나는 이렇게 아픈데 모른 척하고 잘한 것처럼 있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아픈 건지 하나님께 벌받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합니다. 신원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것을 잘못한 게 없는 것을 하나님 백성인 것을 온 세상이 좀 제발 좀 알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금식한다고 조롱하고, 기도했더니 위선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랬더니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하고,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지, 이렇게 조롱하면서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아픈 것을, 억울한 걸 조목조목 따지고, 하나님께 저주하여 원수를 좀 원통한 걸 풀어달라고 하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억울한 것을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시편에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게 그 심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읽다가 견디질 못합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막 그러면서 답을 주고 싶어요. 좀 잠잠하지. 믿음으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이렇게 어린애처럼 조목조목 얘기해서는 되겠네. 요배 친구들처럼. 요배 친구들은 그래도 7일 동안이나 요배 마음을, 아픈 것을 위로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근데 요배 입을 열어서 억울한 것을, 슬픈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입 다물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답이 치료하지 못해요. 그 답이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 답이 돌이키게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듣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이 없어서 그냥 듣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심정이 돼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 심정이 돼보면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일찍 말 끊고 답 주지 않고 들어주는 게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 알아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할 때 친한 친구가, 참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를 턱 해버리면 힘이 축 빠지잖아요. 입이 툭 다치잖아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지잖아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도 멀어지잖아요. 주님의 은혜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요새 매일 성경, 오늘 어제로 끝났지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5장이 다 그래요. 3장에 잠깐 빼고는 다 이래서 슬프고, 이래서 억울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래서 두렵고, 이렇게까지 됐다고.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말로 애가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예레미야 애가를 에카 그럽니다. 에카. 비슷하죠? 재밌죠? 에카는 감탄사예요. 무슨 뜻일까요? 에카. 우리말하고 비슷한데. 에구. 아이고 하는 겁니다. 슬프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에카는 알렙으로 시작, A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레미야 애가는 ABC 순으로 돼 있어요. 그 슬픈 심정이, 당한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황망하고 참 아픈 것들이 조목조목 ABC 순서로 정렬돼 있어요. 정리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목조목 읽다 보면은 마음에 위로가 옵니다. 치료가 시작돼요. 참 희한합니다. 입 다물고 좋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성숙한 생각으로 그렇게 그래야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것,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것, 원수들이 활개치는 것,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적어놓은 것을 읽다 보면은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역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조목조목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 생각을 살피고 아프고 슬프고 약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서없이 그냥 슬픈 것만 막 얘기하다가 드디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으신 시각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풍성한 인내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밖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목조목 자기의 억울한 것, 아픈 것, 그 심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께 조목조목 아픈 것을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기도 드리고 싶거든요. 거룩한 말로 기도 드리고 성숙하게 생각해서 올려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어요. 마음속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애써 기도하고서 주님한테 클레임을 걸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어려움도 이기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거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서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마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는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게서는 위로를 얻게 돼 있어요. 대개 사람한테 위로를 얻고요, 사람한테 하소연하고요, 하나님께는 거룩한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서운해하세요. 너는 딴 데서 위로받고 딴 데서 구원을 구하고 나한테는 괜찮은 척 기도하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다른 데서 위로받고 다른 것으로 스스로를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께 좋은 기도, 멋진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사랑이시고 훨씬 인자하시고 훨씬 참을성이 많으시고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지혜 있으신 분을 믿고 조목조목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치료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풍성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말씀에 가려지는 것이 없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그 잘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좀 그 죄가 거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주합니다. 참 수준 떨어지지요. 우리는 저주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편에 보면 적나라한 저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말은 그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좀 알게 해달라는 말, 그 호소가 아마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원래 잘못을 행한 사람은 자기 잘못의 끔찍한 것을 잘 몰라요. 당한 사람이 알지요. 요즘에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투 운동,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들이 잠잠고 있다가 이제 막 폭로하고 이러는데, 물론 뭐 지나치기도 하고 뭐 없는 말 꾸미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요. 근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당한 사람들의 심정과 당한 사람들의 인격이 모독된 것과 당한 사람들의 인격이 짓밟힌 것이 이제 세상이 알아줄 만한 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한 사람은요, 그게 심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걸 느끼면 내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느끼면 내가 성폭력자가, 희롱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변명하려고 하고, 다 그랬다고 그러고, 농담이었다고 하고,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게 실제로 나는 악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용납이 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낭만의 일이었다 할지라도, 당한 사람의 인격은 모독되었고 수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인생이 쭈그러져 들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것이 요즘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 남의 말 하는 거, 남의 말 하는 거, 이렇게 그래 수근수근 되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뒷담화 하는 거. 그것도 말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잘 모릅니다. 좋은 생각에서 말한 거거든요. 걱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어떨 땐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런 근심이 있대, 이런 문제가 있대,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한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 경험하셨겠지만 꽤 이렇게 돌아서 그 얘기를 여기서 했대더라. 이게 들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뭐라고 생각했을까? 기도해줬다는 게 위로와 힘이 되기보다는 내가 구설수에 올랐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은 당한 사람이 그 악의 끔찍함을 아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능력 있으시다면 왜 악을 그냥 두고만 보냐고 왜 악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모른 채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금방 이렇게 하면 하실 건데 해결하시지 않는지. 그런데 하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악의 피해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것은 허용이 되고 이거는 나쁘고 이렇게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조롱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가난한 것, 미워하는 것, 생각이 짧은 것, 이기적인 것, 욕심 가득한 것에 피해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왜 악을 두고 보냐고, 모른 채 하냐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실 텐데 왜 여기까지 오셔야 됐는지, 왜 그렇게까지 당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충분히 풀리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두고 보지는 않으셨어요. 답만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산을 높은 곳에서 이래라 저래라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억울한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난한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은 늘 약한 사람 편입니다. 억울한 게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미덕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잘해서 좋아서 하나님이 편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미워하시는데 악의 정체를 드러내서 뿌리 뽑아야 되는데 악이 악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와 선과 심판자 되심이 드러나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얽혀 살고 있을 때 그게 해결되는 유일한 길로 예수가 십자가에 오르시는 길 하나님께 버림받은 끔찍함을 경험하시는 길, 악이 악으로 드러나는 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끔찍함이 예수님의 어깨와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심장에 찔린 창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리고 자기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알아주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치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참 그 저주하고 나 잘났다고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왠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람으로서 정말 깨끗하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도 똑같은 잣대로 판단을 받을 건데 네 눈에 들거나 먼저 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온전히 알아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환한 빛 앞에 서면은 깜깜한 데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깨끗한 것 같았는데 환한 빛 가운데로 가면은 다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하는 공의를 호소하는 것과 하나님 나 자기 억울함을 변명하는 나를 의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우리 심령의 근본적인 강구와 갈급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저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참 시편에 그게 걸리는 구절이거든요. 저주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가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저주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시편의 그런 저주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재판관 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도 혹시 내 안에 그와 같은 악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저주받을 것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로 또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저주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수준으로 저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애가 학교에서 맞고 와서 저 철수가 나를 때렸어요. 엄마 가서 혼내주세요. 그런다고 철없는 엄마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당장 가서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철수를 막 예? 쥐잡듯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애의 수준과 엄마의 수준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수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돼서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해서 큰일 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날 좀 알아달라고 막 어리광 부리면 하나님도 어리광 그렇게 막 그 수준이 될 것처럼 그러지 말자고요. 네, 그러지 말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의가 나타나기를, 악이 악으로 드러나고 좀 몰라주는 그냥 괜찮은 것처럼 악을 행하고도 뻔뻔스럽게 있는 게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근본적인 공의에 대한 갈급이잖아요. 의에 굶주린 거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이루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기도한 것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니까요. 다윗이 나를 좀 의롭게 해달라고, 내 얼굴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윗의 수준이 아니고,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낫지만 다윗의 수준도 아니고 하나님 수준으로 응답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악의 끔찍함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저지르지 않은 그 저주의 징벌을 받으셨잖아요. 악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드러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랬지요. 근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의 죄악됨이 예수의 손과 발과 예수의 심장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감추지 않고 드러났어요. 심판받았어요. 죽었어요. 죄가 종말되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끝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육신과 죄에 속한 생명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죄로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용서고 새 삶이고 변화된 삶이고 구원의 확신인 것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저주들이, 모든 공의의 호소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의의 호소가, 의의 갈급함에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를 의롭게 해달라고, 나를 vindicate 해달라고, 나를 의롭다 해달라고,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이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를 살리신, 예수를 의롭다 하신, 예수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예수를 하나님의 정말 품에 안은 독생자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능력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일어서게 하고 예수의 피로 눈보다 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목마름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신과 함께. 한국에서 1,000만 넘는 사람이 봤다고 저희가 됐어요. 화제가 됐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기독교, 불교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어떤 착한 사람이, 헌신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승에 가서 뭐 여러 뭐 염라대왕하고 뭐 이런 그런 앞에 자기의 일생을 재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뭐 불타는 지옥에, 거짓말한 사람은 뭐 거짓말 지옥에 이렇게 뭐 징벌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보기 드문 착한 사람이었고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 살았고 소방관이었는데 많은 사람을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모든 재판에 통과할 걸 줄 알았는데 차근차근 거치다 보니까 이 사람 그렇게 애를 썼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게 차근차근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막 갑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됐어요. 마지막 단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엄마가 벙어리였어요. 엄마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장남이었는데 티네이저 때 엄마를 죽이고 자기들도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엄마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집을 뛰쳐나옵니다. 가출해서 십몇 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엄마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보상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죽어라고 착하게 살아요. 막 네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엄마에게 보냅니다. 돈을 집에 보내가지고 동생 공부시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정말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기 죄를 슬퍼해서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헌신적으로 삽니다. 그게 드러나요. 또 저승에 가니까 뭐 감출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드러나니까 지옥에 이제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죄인이니까,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착할 줄 알았더니 나쁜 놈이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막 염라대왕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나 평생 그걸 알고 살았습니다. 지옥 가도 좋아요. 벌 받아도 좋은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제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할 수 있게. 그러고 지옥 가겠다고.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엄마한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에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그것 막 보상하려고 막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하지 못했던 그 말,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엄마가 병어리였는데요, 말을 못하는 분이었는데 엄마가 꿈속이니까 영화니까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예, 괜찮다. 나도 네가 그러려는 걸 알았는데, 이 마음을 아는데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귀한 아들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해. 그렇게 용서해서 막 꿈속에서 웁니다. 근데요, 염라대왕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염라대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상에서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또 그 잘못을 당한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의 죄는 저승에서도 벌을 줄 수 없다. 다시 얘기해볼까요? 지상에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죄를 당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 죄를 용서한 그 죄는 저승에서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고요. 불교 신자들도요, 안 믿는 사람도요, 진정으로 용서받는 것, 절대자 앞에서 참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사람의 힘을 하려니까 전쟁이 나는 거고요, 그것을 사람의 힘을 하려니까 변명이 생기는 거고요, 그것을 사람의 힘을 하려고 하니까 세력을 모으는 거고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 옳다고 정죄하고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고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가 되셨습니다.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악을 직면하시고 다 짊어지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것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드러난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우심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속에 예수님의 희생의 그 속죄에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 의롭게 살아갈 힘과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저주해달라는 것도 오름을 인정해달라는 것도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편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같이 당하셔서 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고 우리 어려운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마음을 닫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인 것을 마음속 깊이 알 때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공의를 이루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능력을 받고 실력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힘을 얻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편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힘이 모자라서 할 수 없다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함께 세상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잘 되도록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회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확 덮은 것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덮는 그 일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섬김도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늘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주님 참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거룩과 십자가의 놀라운 평강을 늘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